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물론 여기 뭐 나오는 일곱 교회가 다 이 어려움을 당시에 겪었습니다만 초대교회의 현실이 환난에 관한 것인데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 교인을 부요한 자라 라고 지칭하고 있고 게다가 10절에 보면 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길지 않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죠 근데 그런 그 면해 준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고 그 환난을 받을 때도 뭐 어떻게 간섭한다 환난을 면해 준다는 것도 없고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돕겠다는 얘기 같은 건 전혀 없고 두려워 말라 네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 환난이라는 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이제 일제하에서 투옥되기도 하고 이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은 이들의 관한 그 얘기가 우리나라의 뭐 제일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안희숙 씨 지은 책에 나오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죠 1차 투옥이 됐다가 잠시 풀려났다 다음에 2차 투옥이 돼서 거의 다 순교를 하게 되는데 처음 잡혔다가 그 다음에 풀려났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투옥됐다 나온 목사님께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다 그래요 매 맞을 때 혹은 고문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든가 그 고통을 면하게 하시든가 말하자면 어떻게 간섭하시든가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안 해주십디다 그래서 그렇게들 낙담을 했다는 기록을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그러냐 하는 이 문제는 참 우리한테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실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이 이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요한 자라라고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답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말하자면 복이기 때문에 환난을 더 당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죠? 이거 우리 이거 확인해야 되는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한테 뭐의 이익이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왜 우리의 부요함의 반증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면 우리 대표적인 그 구절을 하나 만나는데요 우선 거기서부터 풀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여긴 분명히 17절에 있는 바대로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라고 명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서머나 교회에 그 환난을 당할 것과 또 환난을 견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면해 주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며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케 하려고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는 적극적인 것보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으로 1차적으로 증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으로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훨씬 깊은 것.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 안에서 채워져야 하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왜 환난으로만은 아니겠지만 왜 환난으로 그것이 채워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 왜 안 되냐 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대표적인 답은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왜 환난이냐? 여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난도 뭘 하느냐?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 이겁니다. 우리의 소망 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 환난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겁니다. 환난이 뭘 하기에?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예수를 믿고 나면 몇 가지 분명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며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권위와 능력과 사랑을 믿고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환난이요 궁핍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생각.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시오. 그가 나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요. 내 편인데 현실은 환난이요 궁핍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무슨 구원 운운하는 게 거짓말이든지, 그죠? 그게 아니면 뭐예요? 복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물어보는 사람이 답까지 다 얘기하는 법이 있어요. 생각을 좀 해보라니까. 믿음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오늘 성가에 그냥 뿅 간 거예요 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것들이 분명히 복입니다. 영광이요 승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 번 시험을 받습니다. 맞나?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영원한 나라가 있고 내가 얻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놓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남는다고요? 복이 뭐냐? 복이 뭐냐?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해져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복이라고 혹은 1차적으로 소원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깨지는 현실을 겪어야만 됩니다. 건강한 거, 돈 버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져나가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제 잘못을 알겠죠? 천국 가서 우리 둘만 있으면 어떡하죠? 아주 걱정되는데. 초대교회도 말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를 했어요? 제자들까지라도 해방자로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가 눈앞에 닥친 문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좀 더 넓게 얘기하자면 선민이 받을 마땅한 특권과 보상을 누리는 정치적, 군사적 회복. 이걸 기대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어요. 죽자 생각이 달라졌죠.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과연 누구신가? 뭐 때문에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나한테 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뭘 알게 됐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한 일이 우리 부엌을 고쳐주고 냉장고 고쳐주고 에어컨 달아주고가 아니구나. 인간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풀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라는 당시 말하자면 권세자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하고 붙잡혀 가고 매맞고 저들이 자랑한 게 뭐였어요? 주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우리끼리 합의하고 자기가 자신을 자기 자신을 기만하거나 스스로 최면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안 보이는 세상이 있으며 보이는 질서가 전부가 아니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한 질서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걸 위하여 오늘 이 보이는 헛된 잠시 있는 세상의 위협을 기꺼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이라는 건 부들부들 떨고 몸서리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겁니다. 알면 넘어가죠.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겁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의 그 영적인 것, 그 영원한 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과 대치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자식 돈 잘 버는 사람을 만들려고 학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거죠. 훌륭하면서 돈을 잘 벌면 더 좋고, 훌륭하려는 거죠. 훌륭하다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에 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높이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거잖아요. 정신적인 것. 환란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모든 이 생명의 위협 앞에 또 육체적 모든 고통 앞에 저들의 모든 재산과 저들의 인생과 목숨을 걸어놓고 한 거 할 수 있었어요. 배척해서가 아니요. 저들을 뭐 어떻게 정죄하자는 것도 아니요. 저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자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우리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수한 거죠. 기꺼이 감수했죠. 저들의 공격에 대해서 여기서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죠.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약속받은 것, 저들이 소망하는 것, 저들이 마침내 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깨우치게 됐죠. 이게 환란이 하는 일입니다. 이 예수 믿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쉬운 것으로 보상받은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일이 잘 돼서 이 돈도 좀 안 믿을 때보다 돈도 벌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럼 그 사람한테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응? 왜 그래? 난 기도하기만 하면 되던데. 기도하러 들어가서 눈 뜨면 그냥 앞에 있어. 이러면 큰일이라니까요. 응? 여러분, 그 저 돈 있는 집 애들 열심히 안 사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가 돈 가지고 있으면요, 애들이 공부 안 해요. 자기 인생을 준비를 안 해요. 왜요? 부모한테 땡깡 부리면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네? 가슴에 찔리는 분이 있으면 다 헌금하세요. 애들 사고 치는 거 가서 뒤치다꺼리 하지 마시고, 이 말 한 거 듣기 싫으면 딴 교회에다 하시면 되죠. 그것도 싫으면 봉은사에다 하세요. 기왕이면 가까운 데 있는 데다 하세요. 그 아주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거기다 목을 메고 있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얻는 것들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한 편지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겁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겁니다. 여기 충성하라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직역하면 믿음을 지키랍니다. 충성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충성하라 그러면 약간 의리적이고 약간은 좀 의지와 감정이 동반된 어떤 단호함에 관한 얘기 같죠.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아는 내용에 관한 것이죠. 무엇을 믿는지 아는 문제의 싸움인 것입니다.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 그거 이겨야 된다. 네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지켜라. 무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고요. 왜? 죽음까지도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과 그 영원한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이게 우리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이유죠. 세상은 죽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목숨 내놓을래? 이거면 뭐든지 항복이죠. 죽으면 끝이니까. 이거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거기는 다 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만은 신앙을 지키지 목숨을 지키지 않죠. 왜 그래요?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가치가 다르니까. 목숨을 뺏긴 것으로 우리의 약속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목숨을 뺏겼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이 취소되거나 방해를 받거나 그렇지 않죠. 그 수명이 더 오래됐다고 해서 그게 뭐 또 더 얹혀질 것도 없고 그 겁이 안 나죠. 이게 말하자면 서문화 교회의 한 이 혼란과 궁핍에 관한 그 의미요. 그것을 꿰뚫고 서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자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세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말세는 뭘 말세라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 다 말세예요.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가 다 말세인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걸로 다음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서의 말세라는 것은 기간이 아니고 순서입니다. 이거랑 같아요. 우리 구약에 의하면 창세기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자손의 그 족보 속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아요. 무두셀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그 족보 속에서 아담 자손의 족보 속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죽었더라예요. 아담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거의 다 900 몇 살씩 살아서 혹 모르는 사람들은 야 오래 살아서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5장은 별명이 그래서 죽음의 장이에요. 죽었더라고 마태복음 1장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는 낳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생명의 책이라 생명의 족보라 그래요. 거긴 죽음의 족보라 그러고 아담 자손의 족보를 별명을 그렇게 붙여요. 그래서 유일하게 안 죽은 사람이에요. 누구? 에녹. 에녹은 어떻게 했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그 기록만으로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큰 하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녹한테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준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죽는 날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날 노아의 홍수가 말하자면 임해요. 이런 해석은 학자들 간의 그 의견도 사실은 분분해요. 그런데 일리가 있어서 소개를 해요. 성경을 꼭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실력 있는 사람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에녹은 그러면 이제 지금 받았어요. 아들 자기가 낳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대요. 그럼 언제까지는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안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이 죽는 날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안심해요? 죽는 날까지는 아니에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애 낳는데 애가 학교 갔다가 늦게 오면 얘가 어디 갔나 가니라 아 죽었나? 그 걱정부터 해야죠. 왜? 죽으면 심판이니까. 그 시간이 언제까지는 안심이다. 나을 때까지는 안심인 거예요. 나야 죽죠. 알아들어요? 순서를? 낳는 순서가 있어야 죽는 순서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세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게 말세가 아니고 초림이 끝나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제 부활 승천했어요. 올라가야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재림할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셔야죠. 올라갈 때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크게 봐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 재림은 그 전에 있는 사건이 초림이죠. 초림 전은 그래서 말세가 아니고 초림부터는 말세예요. 재림 전에 있는 사건이 뭐라고요? 초림 아니에요. 초림이 시작됐으니까 남은 건 재림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말세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성경이 따지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건 이제 재림만 남았죠. 이게 전부 말세예요. 근데 이 말세라는 건 의미가 우리한테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한 모든 약속에 대하여 첫 열매가 되시며 확증하시며 보이셨으며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한 말하자면 역사적 또는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본 증거들이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구약과는 다르죠, 개념이. 신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있고 그 메시아가 누군지, 와서 하실 일이 분명히 무언지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하지만,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굉장하며 그것이 어떻게 사실인가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게 됐어요. 부활을 보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봤단 말이에요.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환난을 꿰뚫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도들도요, 메시아를 친히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도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겪어냅니다. 우린 훨씬 더 큰 걸 갖고 있죠. 부활의 첫 열매를 보았으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훨씬 우월한 모든 증거와 약속들에 관한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죠? 환난이 있다고요. 이걸 뭐하고 혼동할 것 같아요? 구약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훨씬 견디기 쉬울 것이라, 아니 환난과 반대가 훨씬 약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라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더 세게, 더 무섭게 힘을 더 들여서 공격을 할 거예요. 구약 시대보다 훨씬 신약 시대는, 아니 이제 진정한 이 종말에는 더 큰 환난이 온다고요. 왜요? 마지막 때니까 최후의 결전을 하겠죠. 우리가 뭘로 이겨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겨요. 그 믿음은 다만 글로 쓴 약속만이 아니요, 말로 들은 약속만이 아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증인이시요 주인이시요 첫 열매요 우리를 대표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확증된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싸움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환난을 경감시켜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지 말라 말이에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요. 환난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몫을 하는지 몰라요. 그건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걸 겁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약속한 것,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시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어디로 가요? 좋은 믿음, 좋은 믿음, 좋은 믿음으로. 우리 시중에 널려있는 이 종말에 관한 많은 그 잘못된 얘기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휴고예요. 휴고의 진정한 소원이 뭐냐면 마지막 환난을 면하는 거예요. 환난을 면하는 것은 계시록에 약속이 없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형통한 길을 걷는다는 약속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편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 이제부터 신방 가는 집은 이게 써 있어야 돼요. 멋있는 걸로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침 발라서 연필로 시험지에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다음 구절 또 하라 할 때까지 이거예요. 아시겠죠? 아, 불러 붙여놓으세요. 막 침 발라서 붙여놓든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의 그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지, 특별한 환난과 어떤 핍박을 거친 고급한 신자들에게만 주는 더 독특한 상급, 유별난 상급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모든 교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다 동일한 약속들에, 뭐 우리 앞에 봤던 그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다 영원한 그 보상과 하늘나라에서의 누릴 복락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마다 뭐 이렇게 한 자에게는 이런, 저렇게 한 자에는 저런, 이런 특별한 무슨 다른 벼슬, 다른 보상, 특별한 계급,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몇몇의 영웅을 원해서 이 서신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값없이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몇몇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만이 환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되는 책임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운명이요, 책임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바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또 우리로 밝히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궁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것을 약속하오며, 또한 주를 힘입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죄악된 길로 갈 것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충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기로 하며, 대적하기로 하며, 맞서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이 환난 속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한 내용들, 그 복된 만들어지는 보상들을 체득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